계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찬송에 푹 젖어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승리 말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제15장에 있는 말씀을 읽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의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후 그 나라에 크게 흉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서 하니 그가 저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지연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께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난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가서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내 아들은 죽었다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 다시 얻었느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둘째 아들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좀 더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 읽고 또 충성하고 예배드리고 선한 일을 하면 신앙으로 잘 될 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신앙이란 건 왜 안 되느냐 하면은 방향을 잘못 잡아서 신앙이 안 되는 거지 노력이나 열심히 부족해서 안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허락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 있는 힘 그 이상의 막 어떤 힘을 써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서 조용히 조용히 흘러가다 보면 신앙은 아주 쉽게 돼 있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신앙의 그 방향을 잘 못 잡아가지고 내가 좀 기도가 부족해서 그럴 거야. 내가 좀 죄를 많이 지어서 그럴 거야. 내가 선을 좀 못 행해서 그럴 거야. 내가 새벽 기도를 못해서 그럴 거야. 내가 율법을 못 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 당자 이야기는 어떤 뭐 집을 나갔던 아들이 돌아오는 그 이야기 같지만 실제로 우리 마음의 방향을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에 읽어보면 그냥 뭐 둘째 아들이 아버지 버리고 방탄에 살다가 돌아왔다 그렇게 보이는데 자세히 읽으면 이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면 그게 아니라 아 내가 신앙의 방향이 잘못됐구나 그걸 깨닫게 되고 신앙의 방향을 잡으면 신앙은 생각보다 훨씬 쉬운 겁니다. 여러분 방향이라고 하니까 뭐 내가 장로교를 나눠서 그런가 감리교 뭐 성결 그 교단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신앙의 방향 마음의 방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이 당장에 굉장히 깊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께 말하자 아버지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서 주십시오. 아마 아버지가 쉽게 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조르고 싸우고 결국 아버지의 재산을 얻어가지고 논을 팔고 밭을 팔고 집을 팔아 다 팔아 돈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갔습니다. 먼 나라에 가서 자, 이제 돈이 많으니까, 이제 아버지도 없으니까, 내가 해보고 싶은 것 좀 해보자. 그래서 천천히 사업에도 잘할 수 있을 거야. 오늘 저녁에 내가, 기생집에 가서 여자들과 함께 하룻밤 즐긴다고 뭐 잘못될 게 있겠어. 그러다 이제 이 둘째 아들이 여자에게 빠져서 헤어나오질 못하는 거죠. 돈을 다 탕진했습니다. 아마 아버지 그 재산을 탕진하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렸을 건데 둘째 아들은 그랬을 거예요. 아이고 돈이 이제 이것밖에 안 남았어. 이제 내일부터는 내가 거기 가지 말아야지. 가지만 아마 그런 결심을 수도 없이 했을 겁니다. 사람들이요 그냥 살 때는 모르는데 어떤 데 빠져놓으면 절대로 잘 벗어나오지 못하죠. 언제 거기서 벗어났습니까? 돈이 다 떨어진 뒤에 이제 기생들이 발로 차서 요즘 말하면 하이힐로 차서 이젠 막 거기서 나왔습니다. 돈이 한 푼 없이 배가 고프니까 뭐 요즘 같으면 시계도 팔고 옷도 팔고 해서 한 끼 두 끼 먹었는데 그 나라 흉년대로 양식이 너무 귀합니다. 돼지 치는 집에가 돼지를 치는데 밥도 안 먹여주는 거예요. 돼지를 쳐주는데도 싫으면 관둬. 너 안 부릴 거야? 아, 예, 예. 하는 거 봐가면 밥 좀 줄게. 너무 여러 날 굶어 배가 고파 돼지 먹는 지엄 열매를 먹어보죠. 소화도 안 되고. 둘째 아들이 그때 이제 스스로 후회를 하는 겁니다. 야, 내가 기생한테 진짜 돈 많이 갖다 줬는데 내가 미쳤지. 내가 정신이 정말 미쳤어. 이미 늦지요. 둘째 아들이 생각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풍군이 얼마나 많은고 난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아버지께 돌아가야겠다. 아버지께 가서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습니다.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을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으면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십시오. 그렇게 말하면 되겠다. 품꾼들도 아버지에 배부르게 먹는데 아버지 집에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멀리서 아버지가 보고 뛰어나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춘 겁니다. 아들이 말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을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가 그 얘기는 못합니다. 왜? 아버지가 자기를 너무 사랑하니까 그 얘기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아버지가 종들에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 끌어다 잡으라고 먹고 즐기자. 그래서 먹고 즐거워하는 이 장면이 오늘 하는 이야기의 줄거리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그림을 그립니다. 인간이 가장 그 행복했을 때, 인간이 가장 비참하고 처참할 때 두 가지의 그림을 그린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돼지 우리에 있는 그 장면은 인생 가운데 가장 처참하고 비참하고 침통한 그걸 막 색깔로 검은색을 칙칙칙칙 그어서 돼지의 비참한 어두운 장면을 그렸습니다. 인간의 가장 밝은 장면은 제일 좋은 옷을 입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발에 신을 신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친구들과 아버지와 함께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이게 인간의 가장 밝은 장면입니다.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마음의 밝은 날을 기대하지만 사람의 발은 어두운 쪽으로 많이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둠 속에서 비참한 돼지 우리에서 어떻게 아버지 집에 돌아가느냐 그런 사실들은 성경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혹시 오늘 저녁 죄로 말미암아 마음이 어두워진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런저런 일로 마음이 어두운 사람이 있습니까? 성경은 정말 그 어둠에서 가장 환희에 넘치고 영광스럽고 밝은 세계로 가는 길을 정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많은 젊은 대학생들에게 어떻게 밝은 길로 가는지, 마약 중독자에게, 게임 중독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 많은 학생들이 어둠에서 벗어나서 밝은 삶을 사는 거 보면 전 너무 행복합니다. 우리 교회에 치과 병원의 원장으로 계신 분이 여러 분 계십니다. 제가 그 빨갈지 말고 밤에 자면서 이거 하는 사람 많은데 그렇게 맡겨놓고 선교학교에서 복음 전도하는 게 어떠냐고 물어봅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은 변호사님이신데 그 밤낮 변호해줘봐야 의인 안 되는데 의인되는 영혼이 진짜 어렵게 되는 이 복음 전하면 어떠냐고 물어봅니다. 갈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죄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아십니까? 정확하게 내 죄가 눈처럼 희게 씻어지는 방법을 알고 계십니까? 찬송은 흰 눈보다도 흰 눈보다도 그렇게 막 흰 눈보다 주의 흘씬 보혈을 씻는데 어떻게 내 죄가 정말 성끝만큼도 걸림이 없이 내 마음에 걸리면 죄를 씻는 방법을 정확히 아십니까? 참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그 길을 잘 모릅니다. 저도 물론 처음부터 성경의 길을 안 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성경을 한 번 읽었던 거의 졸면서 읽었고요. 두 번째 읽을 때도 그건 무슨 얘기 잘 모르고 읽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 여섯 번 신구약을 읽다 보니까 스토리는 대강 알게 되겠더라고요. 여섯 번, 일곱 번 읽어 내려가면서 내가 뭘, 아, 이건 성경이 스토리 안에, 그 내용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네 하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때부터 성경이 재미있기 시작했습니다. 아, 하나님의 마음이 이래서 이걸 말씀하려고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근데 저는 내가 그걸 왜 몰랐지. 그 다음에 성경 여러분 더더 신기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만 있는 게 내 마음이 정확하게 성경에 비춰지는 겁니다. 아, 그래서 성경은 마음의 거울이라고 하는구나. 근데 이제 내 마음하고 하나님 마음하고 성경에 비춰진 거면 너무 다른 걸 발견했습니다. 왜 나는 이런 생각을 하지? 난 왜 이런 생각을 하지? 난 왜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난 왜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지? 그걸 서서히 깨달으면서 아,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이렇게 인도하려고 하셨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제가 이번에 누가복음 15장을 11시간 여러분께 말씀드릴 시간을 얻었는데 11시간 동안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이 이야기는 제가 다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올라왔습니다. 어제 첫째 날 저녁인데 첫째 시간인데 자 이제 이 성경을 읽어보면은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에서 태어났잖아요. 맞습니까? 아버지 아들이잖아요. 두 번째 태어났잖아요. 어릴 땐 그냥 아빠, 엄마하고 다니고 그러고 뭐 이제 뭐 자랐습니다.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요즘 말은 졸업하고 대학교 졸업하고 나니까 둘째 아들의 마음 속에서 이상한 게 이제 일어났으면 옛날에 전혀 없던 것이 여러분, 여러분이 어릴 때, 두 살 때 전혀 생각지 못했던 것이 열 살 때 생각이 되어질 때가 있고, 여러분, 정말 열 살 때 몰랐던 생각이 이 스무 살 때 일어날 때가 있는데, 이제 문제는 여러분 마음 안에서 어떤 마음이 솟아나서 여러분의 마음을 이끌어가는,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선한 생활을 하려고 하느냐 얼마나 뭐 내가 니우치냐 그것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서 어떤 생각이 나서 여러분을 끌어가느냐, 그게 참 중요한 것인데, 둘째 아들 마음 속에서 어떤 마음이 일어나냐면, 나는 대학을 졸업해서 아빠보다 공부를 많이 했어. 나는 똑똑해. 어느 날 아빠 아버지가 하는 게 답답해 보이고 내가 아버지보다 낫다는 그런 생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사업을 하면 난 저렇게 안 할 거야. 내가 사업을 하면 난 이렇게 안 할 거야. 그런 마음이 이 둘째 아들의 마음 속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의 아버지를 떠나갈 때하고 아버지를 돌아올 때 마음을 성경은 정확하게 그렸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갈 때 왜 아버지를 떠나갔냐면은 자신을 믿는 믿음이 강하게 일어났습니다. 나는 영어도 잘해. 난 공부도 잘했어. 난 똑똑해. 난 머리가 잘 돌아가. 내가 사업을 하면 잘할 수 있을 텐데. 여러분, 성경이 왜 이 말을 기록했느냐면, 이건 둘째 아들만 아니고 오늘 저녁에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 가운데 한 명도 빠짐없이 이런 마음들이 일어날 때가 다 있었습니다. 나는 얼굴이 예뻐. 나는 몸매가 8등신이야. 나는 32, 33, 22, 33 다 갖췄어.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서 계속해서 남들 모르게 혼자 허무한 마음을 갖도록 하는 그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집에 독사가 방 안에 들어와서 놔두면 어떡합니까? 결국 물리죠. 독사가 방 안에 들어오면 막 아이들 다 받고 내 쪽에 비켜비켜 다 나가. 그리고 기다리는 장을 신고 와서 막 입을 걷고 독사를 잡아내려고 막 발버둥을 치겠죠. 독사는 무섭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경에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에 있으면 양식도 풍성하고 옷도 많고 뭐 좋고 그런데 그걸 버리고 돼지 우리에 내려간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면, 생각 하나가 둘째 아들의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나는 형보다 나, 나는 공부를 잘해, 난 뭘 잘해, 난 똑똑해, 난 잘났어, 잘할 수 있어. 여러분, 이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한 건 둘째 아들에게만 그런 마음이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오늘 저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 모두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고요. 이 체육관 밖에 있는 모든 사람 마음에, 잘하면서 내가 뭐 시험을 쳐서 100점을 한번 받았다, 1등을 한번 했다, 그리고 남들보다 참 똑똑히 일을 처리했다, 그런 일들은 누구나 한 번씩 가질 수 있는 건데, 그럴 때만 난 잘났어 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습니다. 그 마음은 아버지의 반대 방향으로 아버지를 떠나 먼 나라로 가서 돼지 우리로 내려가서 죄악소에 깊이 어둡고 침침한데 빠질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그냥 이야기만 이건 모르겠지만, 이 이야기 속에서 마음의 세계를 보면, 아버지를 떠나갈 때 둘째 아들의 마음은 난 잘났어, 난 똑똑해, 그런 마음들이 차 있는데, 여러분들 신앙이 이제 이 문제가 이런 생각이 손끝만큼이나 여러분 속에 남아있으면 여러분은 신앙 절대 안 됩니다. 교인은 될 수 있고 집사는 될 수 있고 장로는 될 수 있고 다음에 뭐 성가대도 될 수 있고 주일학교 교사 될 수 있고 그런 건 될 수 있지만, 신앙은 절대로 그런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옛날에 어떤 총각이 있었습니다. 총각이 가난하게 살다가 이제 장가 갈 때가 됐는데, 이 가난뱅이 나한테 누가 시집을 올라거랴. 그래서 이제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쓸 거 안 쓰고 먹을 것 안 먹고 입을 것 안 입고 막 돈을 부지런히 모았습니다. 요즘은 뭐 길에 나가면 은행들이 많지요. 은행들이 많습니다. 뭐 제1은행도 있고 제2은행, 제2은행이 아니라 뭐 우리 은행도 있고 너희 은행도 있고 뭐 은행이 많습니다. 그 당시엔 은행이 없으니까 역전을 이제 한 입 두 입보다 한 움큼이 되는데 이거 한 움큼인데 역전을 어디 놔둘 데가 없었어요. 이제 돈을 벌기든 그 돈을 감춰놓는 게 땅에다 묻어놓고 여기다 돈 묻어놓지 않았으면 써놓을 수도 없고 다 돈을 놔둘 데가 없는 거예요. 이 총각이 근데 더더욱이 이제 고민이 뭐냐면 한양에 가면 돈벌이가 잘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한양에 갔는데 이 돈을 한양에 가져가서 어떻게 하지? 그래서 이제 맡겨놓았지. 연구를 매일 하다가 어느 날 조그마한 항아리에다 말입니다. 참기름을 잔뜩 사이 거기다 넣어놓고 그 밑에 돈을 딱 넣어서 그 참기름이 시큼해 안에 뭐가 돈이 안 보이잖아요. 그 이제 마개를 꼭 해서 이제 그 참기름 항아리를 이웃에서 사는 젊은 부부에게 맡겼어요. 아저씨, 우리가 내가 한해 가서 한 2, 3년 있다 올라가고 하는데 이 참기름을 다 먹지 못하게 남겨놔요. 요걸 좀 잘 보관해 주시면 좋겠다고. 그래서 이제 참기름을 잘 밑에다 동전을, 엽전을 잔뜩 넣어놓고 이제 참기름을 딱 하고 막아가지고 놓고는 이제 그 옆집 아줌마 내외에게 맡겼어요. 아, 걱정하지 마라고 다녀오라고. 이 총각 이제 서울에 가서 1년, 2년 죽어라고 돈을 버는 거예요. 근데 이제 돈 벌러 간 총각보다 더 재밌는 건 참기름 항아리인데, 어느 날 이 부부가 가난하니까 간장만 밥 먹으니까 진짜 밥맛이 없는 거예요. 그래 이제 남편이, 여보, 우리 그 총각 참기름 한 숟가락만 딱 따가 간장에서 그 밥 비벼 먹으면 그거 알겠나? 숟가락만. 여보, 당신은 남의 거집에 손을 내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공짜로 맡겨놓는데 맡겨놔주는데 맡아주는데 그 한 숟가락 먹는다고 뭐 나빠? 딱 한 숟가락만 먹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참기름 한 숟가락 딱 떠다가 간장 비벼면 너무 맛있는 거야. 요즘이야 뭐 먹을 게 많아서 그렇지만 우리 어릴 때도 참기름 그냥 숟가락 탁짝 찍어가 딱 나와도 간장에 막 비벼보면 얼마나 맛있고 깨소금같이 맛있고 그런데. 이야, 진짜 맛있다. 맛이 너무 있었어. 그러니까 이제 한 번도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요. 절대 여러분도 참기름 먹어봐요. 안 먹어봐서 먹어보면 한 번으로 안 돼요. 에이, 기왕 그런데 뭐 한 숟가락에 두 숟가락에 표 안 나겠지. 그런 건 쑥 내려갔어요. 남편이, 야, 기왕 이런 거 우리가 먹고 나서 사회 담아주면 되지, 뭐. 사람들의 생각이 그렇게 갈라가는,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그죠? 안 그런 사람 좀 독한 사람이에요. 그게 정상일 거예요. 서서히 먹다 보니까 참기름 점점 내려가잖아, 그죠? 어느 날 보니까 참기름 밑바닥에 뭐가 보이는 거예요. 이게 뭐야, 응? 엽전이 잔뜩 깔려 있는 거예요. 크, 이놈이 그래놓고 나를 이게 맡겨놔버려. 참기름을 이제 다 먹고 밑바닥에 엽전 있는 끄집어내가지고 이제 닦아가지고 냄새 안 나게 잘 해가지고 이제 다 갖다 이제 뭐 쓰고 또 감춰놓고 했어요. 그리고 거기다 참기름을 쫙 뿌가 점점 콩콩 묶어 놨어요. 그러자마자 뭐 한 달쯤 지난 뒤에 총각이 딱 돌아왔어요. 아, 안녕하셨습니까? 저 잘 돌아왔습니다. 아, 그 잘했습니다. 잘 다녀왔는 거예요. 제가 맡긴 그 참기름, 오, 저기 그대로 놔뒀어. 가지고. 그래, 아, 총각이 딱 가서 보니까 참기름은 그대로 있는데 밑바닥에 엽전이 없는 거예요. 아저씨, 제 엽전 주세요. 무슨 소리야? 난 수건 몰라. 여기 엽전 놔뒀단 말이야. 거기 무슨 엽전이 있어서 난 그냥 그대로 놔둬서 손도 안 댔어. 이 내외가 우리가 참기름 꺼내면 아무도 본 사람도 없고 엽전 꺼내서 아무도 본 사람도 없고 이거 뭐 없다 딱 잡으면 된다 이거야. 뭐 아무래도 내가 뭐 훔쳐갔나 뭐 나 훔쳐갔어 이제 내 마음에 껴도 나 훔쳐갔어 하고 얘기했어요. 총각이 막 따지다 한다니까 고을 사또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사또가 그 내외를 불러와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제 참기름 항아리를 앞에다 두고 이 항아리에 제가 참기름 밑에다 엽전을 잔뜩 넣어가지고 맡겨놨는데 와보니까 참기름은 있는데 엽전은 없었습니다. 그제 사또가 물었어요. 그 젊은 부부에게 네가 엽전을 훔쳐갔냐? 아니 옳시다. 저는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네가 엽전을 놨단 말이죠? 예, 제가 분명히 엽전을 담아놨는데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젊은 부부는 의기양양했어요. 어떻게 알았지가? 그까지 웃기는 거야. 그런데 그 다음에 사또가 뭐냐? 여봐라, 예이 하고 이제 호주로 그러잖아요. 그 참기름 항아리에 가서 냄새를 맡아봐라. 젊은 뭐 약간 눈이 시둥그러졌어요. 3년 묵은 참기름은 반드시 찌든 냄새가 나고 새 참기름은 고소한 냄새가 나느니라. 그럼 돈을 안 훔쳐갔으면 3년 전에 참기름 그대로 있을 테니까 찌든 냄새가 날 거고 돈 훔치고 새로 참기름을 부었으면 고소한 냄새가 날 거다. 냄새를 맡아보도록 하여라. 젊은 부부가 그설 얼굴이 새파래지기 시작했어요. 포절 하나가 딱 냄새를 맡아보더니 사또! 이거는 갓 기름을 짜낸 새 기름 냄새가 나고 찌든 냄새가 아니 나는 것이 틀림이 없는 줄로 아래오! 여봐라. 예, 이. 그 농부를 흉털에 묶고 권장을 심히 쳐라. 그니까 이제 뭐 벌벌벌벌 떨면서 어찌든 먼저 흉털에 묶게 하니 막 하나요 딱 둘이요 딱 사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돈을 훔쳐가고 새창 기름을 부었나이다. 사람들은요, 자기를 믿어요. 자기를 믿어요. 제가 수원교도소, 대전교도소 교화위원으로 오랫동안 제 소자들을 가르쳤습니다. 교도소에 한 1년쯤 나가서 성경을 가르칠 때, 아, 교도소는 아무나 오는 곳이 아니구나. 오는 사람이 정해져 있구나. 교도소는요, 그냥 아무나 가는 게 아닙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뭐, 물론 도둑질 하거나, 뭐, 강도질 하거나, 그래서 갔죠. 근데 보통 사람들은, 도둑질을 돈이 없어 하거나 강도질을 하고 싶어도 하면 잡히면 내가 친역가 그것 때문에 두려워서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도소에 앉아 계시는 분들은 대부분 어떤 분들이냐 하면은 내가 이러면 틀림없이 안 잡혀. 틀림없이 안 잡혀. 그래서 자기를 믿는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교도소에 다 계십니다. 그분들 교도소랑 가고 법무부 호텔이라고 말합니다. 처음엔 몰랐는데 전부 거기 가서 교수 안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탁 뒤져보면 사람들은 자기를 믿는 것이 자기를 어떻게 만나지 그 결과를 전혀 모릅니다.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 왜 뭐 어려우니까 자살하지 천만에요. 어려워 자살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 삶이 어렵지 않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어릴 때부터 자살할 수 있는 마음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똑같이 어려워도 자살하는 사람이 있고 자살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어렵다고 자살하는 자살할 수 있는 사람은 자살할 수 있는 마음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물론 그 가운데 예외가 있기는 뭐 5%나 10% 있으려면 그게 대충 그렇고요. 그 외에도 마약을 하는 사람, 그 외에 뭐 이런 사람, 이혼을 하는 사람, 정신병이 드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결국은 그들이 가는 길 속에 마음에서부터 어떤 길이 있는데 그 길에 들어서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그 엽전을 꺼내고 참기름을 갖다 부어놓으면 누가 알냐? 자기를 믿은 거지, 그죠? 자기 지혜를 믿은 거죠? 자기 수단을 믿은 거고, 자기 막 자신을 믿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신을 믿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신앙은 절대 안 됩니다. 아무리 하려고 해도 그게 절대 되지 않습니다. 왜?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물론 오늘 저에게 뭐 그 자신을 믿는 사람은 신앙이 안 된다 그 이야기가 쓰여 있지 않지만 이 속에 숨어 있는 마음의 세계는 둘째 아들이 자기 자신이 똑똑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사업을 잘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재산 달라고 큰 소리 칠 수 있었고 재산 줄 때 가서 방탕하고 호랑방탕하게 살 수 왜 자기 모자란다고 생각 막 조심하고 아이고 내 돈 잃으면 안 돼 그럴 텐데 여유가 있고 자신을 믿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안 되는 것은 내가 뭐 도덕질을 착하게 살아야지 그 각오를 안 해서 안 되는 게 아니고 그런 마음의 상태가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도 안 되고 아무리 성경 읽어도 안 되고 아무리 깨달아지지가 않고 그냥 자기 마음을 그럴 때 마음 자세가 문제인 거지. 방향이 다른 게 문제가 절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남들보다 나아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청을 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인도를 다녀왔습니다. 인도의 치카라 대학에서 대학생들 약 3,000명 되는 대학생들을 오늘 캠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음의 세계를 성경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도에는요, 계급이, 카스트제도 계급이 있습니다. 인도에는 그 불촉천민이라고 하는 민족들이 있는데, 그 천민들은 불촉, 접촉하면 안 됩니다. 그들은 우물을 떠서 마시면은 그 우물이 더러워진다고 해서 절대 그 우물을 떠서 마시면 안 됩니다. 그들은 누가 물을 떠서 부어주는데 그 그릇을 만져서 손을 딱 대가 물을 부어주면 그다 마셔야 하지. 그는 절대 학교를 못 다니게 합니다. 힌두에서 그 불촉천민이 경을 들으면은 그 경을 듣는 그 귀에다 납을 녹여 부어라 하고 되어 있습니다. 납을 펄펄 끊는 납을 녹여 귀에 부어서 귀를 먹게 만들어라. 여러분들이 평등, 민주주의 평등 가는 거는 약자들이 좋아하는 거고요. 민주주의는 투표라는 걸 통해서 약자에다 한 표 줄게 약자에 표를 얻기 위해서 국회의원 나서는 사람 평등합니다. 진짜 평등을 좋아하면 왜 국회의원 되려고 그럽니까? 평민이 되지. 평등 아무도 안 좋아합니다. 오늘 지금 여러분들도 다 평등 안 좋아해요. 그냥 평등이라는 거 다는 알고 있지만 내 아들이 남의 아이보다 잘 되기를 원해. 똑같기를 원치 않고요. 내가 남보다 잘 살기를 원하고 내가 남보다 똑똑하기를 원하고 내가 남보다 잘 되기를 원하지요. 인간은 평등이라는 걸 원한다면 한 사람은 다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구두 닦기가 지나가는 사람 뭘 보겠습니까? 옷을 보겠습니까? 얼굴을 해서 구두만 보죠.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런 것처럼 자기가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다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모르게 여러분 심리 구조 가운데서 여러분 잘하는 거는 막 간직하고 기억하고 흐뭇하고 오래 놔두고 잘못한 건 여러분 스스로 막 잊어버리고 그런 생각도 귀찮고 막 싫고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나쁜 짓 무지무지 많이 한 사람이라도 속에 난 그런 착한 일을 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여러분 잘나기를 좋아하겠다. 나는 그래 남들보다 괜찮아. 난 얼굴이 그래도 썩 못나지 않았어. 난 괜찮아. 그래요. 여러분 제가 키가 좀 적은 편인데 남들이 적다케 내가 적다고 말할 수 없이 인정을 하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뭐 이 정도만 됐지 뭐 키 크가 유익한 거 뭐 있냐. 저는 비행기 타면 3등석 의자한테 딱 맞아요. 키 기다란 사람 3등석 앉아서 막 오그리고 있는 거 보면 너무 불쌍해요. 야, 왜 키 크냐? 좀 적당히 크지. 비행기 1등석을 타든지. 정말 그래요, 정말요. 키 큰 분은 시내버스 탈 때 말입니다. 키가 저 막 머리에 다 천장에 닿을 것 같아요. 늘 공기통에다 그 머리 놓고 있는 사람 많이 봤어요. 죄송합니다. 뭐 제 아들은 저보다 키가 좀 더 크고 제 손자는 병원에 가보니까 190cm까지 큰답니다. 그런 걸 제가 어떡하겠습니까? 막진 못하지만. 사람들은 다 자기가 괜찮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간 신앙을 내가 안 해서 그렇지 하면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요. 내가 마음을 태만하게 새벽 기도를 내가 하려면 하지 뭐 못할 건 뭐 있어. 하루에 성경 읽으면 읽지 못 읽건 뭐 있어. 내가 착하게 살면 되지 죄 안 지으면 되지. 대부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은 성경을 읽어보면은 둘째 아들의 마음을 탁 저울에놓고 달아보는 거예요. 다른 면 내가 잘해. 나는 할 수 있어. 사업하면 성공할 수 있어. 나는 착한 일을 할 수 있고 돈 많이 벌어 아버지도 생길 수 있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때 이런 둘째 아들의 방향은 아버지를 떠나서 먼 나라로 가는 방향이었습니다. 아버지께 돌아오는 방향은 뭐 KTX를 타거나 뭐 좀 고속버스를 타거나 기차를 타거나 뭐 추럭을 타거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마음의 방향이 어떤 사람이 아버지께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줄여 죽는구나 그래야 하나님하고 마음이 연결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런 걸 성경 읽으면 성경에서 그냥 표면적으로 뭐, 아, 멀리, 둘째 탕, 이 탕자 돌아와야 나도 이러면 돌아오면 되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건 성경 껍데기를 읽는 사람이고, 성경 표면 말고 속에 들어가면 마음의 세계를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이 누구시든지 간에, 이제 여러분이 신앙이 안 되는 원인이 뭐냐면 나는 그래도 난 그렇게 악한 죄는 안 지었어. 난 그래도 좀 착해. 나는 그래도 잘할 수 있어. 이런 마음이 좀 있으면 그때부터 신앙은 절대 안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누가 보고만 읽으면 그런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읽어봐. 성경이 나를 생각하게 해줘요. 생각하게. 창세기를 읽는데 아브라함이 어느 날 늙은 종을 보고 내 아들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구해와라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늙은 종이 이제 주인의 아들을 구하러 가니까 아들의 며느리를 구하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데려온 며느리가 아들 마음에 안 들으면 어떡하지? 내가 데려온 며느리가 아기를 못 낳으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이제 이 늙은 종은 주인의 아들을 데려가고 싶은 거예요. 주인에게 만일 여자가 나를 안 따라오려면 아들을 데려갈까요? 주인, 절대 그러지 마라. 왜?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미리 준비했다. 가보면 여자가 있을 거다. 그래서 이제 종이 그 갔어요. 가가지고 우물가에서 있는데 저녁 때라서 처녀가 물을 기르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저 종이 하나님께 기도, 하나님 여기 오는 처녀 가운데 물을 좀 내가 달라고 할 때 예 마십시오. 물을 주면서 약대를 위해서 길어주겠습니다. 이러면 약대가 한 마리가 열 마리인데 물 엄청 많이 먹거든요. 적어도 약대 한 마리는 물 두세 마리 먹는데 그렇게 말할 여자 많지 않아요. 근데 이제 늙은 종이가 있던데 진짜 리브가가 영어로 그 레베카라 하죠. 리브가가 물을 길러 왔어요. 그 늙은이 물 좀 더 하려니까 마시십시오. 내가 당신의 약대를 위해서도 기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늙은 종이 그 리브가를 데리고 만나서 이삭하고 결혼해서 이삭이 아들을 낳았는데 야곱과 에서를 낳았는데 야곱이 이스라엘, 오늘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었어요. 성경 창세기 24장 그렇게 돼. 아 그렇구나 읽어 내려갔어요. 좀 읽어 내려가다가 야곱이 이제 자라가지고 형 에서의 축복을 빼앗고 형이 죽이려고 도망을 가 바딴 아람으로 가는데 우물가에서 어떤 처녀가 양을 그 먹이고 있는데 그 어떤 남자에게 물어서 그 내가 라반이라는 사람의 내가 조카인데 라반이라는 사람은 아냐 물으니까 우물가에서 아 안다 그 딸 라헬이 지금 양을 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우물가에서 이제 그 뭐 야곱이 라헬을 만났어요. 둘이 결혼을 했어요. 뭐 그냥 읽어 내려갔어요. 모세가 애굽에서 바로 왕에 양아들로 있다가 애굽 사람들 도망가가지고 광야 우물가에서 십보라를 만나요. 그래가지고 그 여자하고 둘이 결혼을 해요. 처음엔 몰랐는데 아 성경은 우물가에서 신부를 만나네. 우물은 신부를 의미하는 것인가 보다. 맞아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서 그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 처음에 읽을 때 모르는데 자꾸 읽다가 보면 이런 짝이 탁탁 되면서 나를 생각을 성경이 이끌어가요. 나는 내 속에 이런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성경을 10번 읽고 20번 읽고 서너 번 읽고 마흔 번 읽으면서 아 성경이 이렇게 우리 마음의 세계를 이야기하는구나 그걸 정확하게 알 수가 있었어요. 물론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탕자 이야기만 봐서 모르는데 탕자가 아버지 집에 떠나갈 땐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자신이 있고 내가 뭐 형님보다 낫고 왜 아버지 날 늘 어린애 취급을 해요. 나는 그래도 괜찮은데 친구들보다 난 늘 뭐 잘나고 똑똑한데 탕자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아버지를 떠나서 돼지 우리로 가고 있더라고요.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왔는데 아버지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아버지가 목을 하고 입을 맞추니까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습니다.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이 걸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난 이제 아버지 자격도 없습니다. 난 정말 교만했습니다. 내가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자기를 믿는 마음이 다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믿는 마음을 가지면 백날 천날 아무리 신앙을 할 수 안 됩니다. 왜? 여러분 믿어 여러분 중심으로 일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하고 내 마음이 같아져 하나님 뜻을 따를 수가 있는데 여호와의 말씀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하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우리 가운데 누구도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 가운데서. 그런데 여러분 내가 십계명을 지키면 되지. 그럴 때 하나님은 덜 부딪혀요. 베드로도 자기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다 버리지 나는 안 버리겠습니다. 큰 소리 쳤고. 네가 오늘 다굴기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 그러는 베드로가 뭐라고 말한지 아십니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라도 주를 부인하지 않게 자기를 믿는 마음이 그 다 무너졌어요. 성경을 쭉 읽어봐요. 누가복음 읽고 난 뒤에 다시 성경 읽기 시작했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구약 다 내려가면서 신약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읽어가다 보니까 정확한 것은 예수님께서 역사할 때 어떤 사람에게만 역사하느냐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에게만 항상 예수님 일하고 내가 하면 되겠다고 의지를 가진 사람이 예수님이 전혀 일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여기서 며칠 동안 이렇게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이 안 돼 내가 노력이 부족하거나 각오가 부족하거나 결심이 부족하거나 죄를 덜 뉘우쳤거나 통회를 그래서 그런 것 아닙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마음이 다르고 이해가십니까? 하나님의 반대편 하나님을 등지고 가는 사람의 자세가 참 전혀 다릅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 베데스다 연못가에 가셨습니다. 그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서 물의 동함을 기다렸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모시에 물이 동할 때 먼저 들어가면 제일 무슨 병이 다 낫는다 그러니까 전부 몸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모세 물이 동할 때 내가 들어가면 나을 수 있어. 내가 먼저 들어갈 수 있어 한 사람들이 그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어디 계세요? 등 뒤에 있었습니다. 맞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건 예수님 못 봐서 물 쳐다 바빠서. 뭐 물 동할 때 빨리 들어가야 하니까요. 거기 누구가 예수님 만났습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물이 통하는 거 봐도 들어갈 수 없으니까 못 가 있는 아예 이쪽에 있어서 뭘 먹을 걸 달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수님 그 사람 찾아간 겁니다. 할 수 있는 사람 내가 십계명 지킬 사람 지켜라 나하고 상관없다. 내가 성경 읽을 수 있는 네가 읽어라 난 너 뭐 상관없다. 아, 기도할 줄 알아. 나 기도 잘해. 너 기도 잘해. 가, 해. 나는 기도도 못 합니다. 난 율법도 못 지킵니다. 난 선을 행할 수 없습니다. 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론이 아니라 실제 내 마음에서 정말 안 된 사람, 38년 된 병자. 그 사람 자기가 뭐 할 수, 아무것도 자기는 아예 못하니까 난 못해 하고 이쪽에서 빵주먹이나 떡주먹이나 과자주먹이나 얻어먹을 이런 사람을 예수님이 찾아갔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야기 하나 더 할까요? 강도 만난 자 이야기에서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야기해서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서 강도를 만나네. 강도들이 옷을 벗기고 때려 급한 죽은 걸 버리고 왔더라. 마치 반 제사장이 그 길을 지나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레위인도 그를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선한 사마리 여행하는 중 그를 돌보아 줬지요. 구원해 주었지요. 이 사람 자기 뭐 할 수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앙을 전부 거꾸로 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이 못해서 안 되는 게 너무 잘해서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집에 돌아가 성경 요즘 뭐 요즘 성경 다 그 컴퓨터로 놓고 찾을 수 있으니 찾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 속에 역사했는지, 내가 잘하고 똑똑하고 그런 사람이 역사했는지, 아무것도 할 수 못한 사람이 역사했는지. 은혜란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은혜란 말은 값없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가지고 있죠? 로마서 4장 5절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4장 5절은 뭐라 하냐면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을 잘한 사람입니까? 안한 사람입니까? 일을 안한 사람을 의롭다 그러십니다. 맞습니까? 사제는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사슬을 은혜로 여기지 않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내가 일을 해서 얻는 건 절대 은혜가 안 된다. 여러분이 뭐 충성하면 상 주고 복 주고 또 율법지에 복 주고, 하나님은 장사꾼이에요. 그래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모든 걸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기 때문에, 일을 한 대가로 주는 은혜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일을 못하는 사람, 죄를 안 지으려도 안 되는 사람, 선하려도 안 되는 사람, 율법을 지키려고 안 되는 사람, 알겠습니까? 병이 걸려 낫지도 않는 사람, 이해가십니까? 내가 성경 읽어도 성경이 안 읽혀지는 사람, 기도해도 기도가 안 되는 사람, 충성해도 충성이 안 되는 사람, 구제해도 구제를 못하는 사람, 열심히 선한 일 해도 선을 못해가는 사람, 그 사람을 주님이 돕고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30년, 40년, 50년, 60년 신앙생활해도 신앙이 안 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면 자기가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보시고 우리 인간이 더럽고 추하고 악뿐이라는 걸 아셨습니다. 우리 인간이 추하고 더럽고 악뿐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우리 인간이 무슨 일에도 안 될 걸 알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하시지 우리가 알아서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다가 예수님 하신 내가 일을 보태면 예수님의 은혜가 안 되고 구원이 안 됩니다. 내가 물에 빠져서 헤엄쳐 나올 수 있는데 도와주는 것은 구원이 아니고 도움입니다. 도움. 알겠습니까? 헬프. 그렇죠? 도움입니다. 구원이라는 건 내가 물에 빠져 놔두면 빠져 죽을 수밖에, 내 스스로 나오지 못하는 사람을 건져주는 게 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막 헤엄을 쳐서 나오는데 밧줄을 던져주는 건 구원이 아니고 도와주는 거고, 나는 밧줄 안 던져주고 그냥 놔두면 난 죽을 수밖에 없는 걸 전적으로 그분에 의해서 되어지는, 이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속에 일할 때는 항상 우리가 전혀 우리의 손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에 의해 되어지는 겁니다. 강도 만난 자가 구원을 받는 것도 자기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고 사마리아인에 의해서 구원받는, 그게 올바른 구원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탕자 이야기에서 아버지는 하나님을 가리키고 탕자는 우리 인간을 가리킵니다. 자기가 뭘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그는 아버지와 멀리 떠나 결국 돼지 우리에 갔고 비참하고 어둡고 컴컴한 가운데 춥고 더럽고 배고프고 정말 비참한 가운데서 사는 삶을 살게 됐습니다. 그다지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을 바라보면서 내가 얼마나 바보스러웠는지,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내가 얼마나 미련했는지, 내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그 전에 깨닫지 못했지요. 난 사업하면 잘할 줄 알고 돈 벌면 잘 벌 줄 알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아버지를 거스르고 다 강하게 할 수가 있었어요. 저는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 성경 이야기하면 성경 뭐 스토리 좀 안다고 성경은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고 제가 하는 이야기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신앙을 열심히 해도 아주 안 되는 사람. 안 되는 사람. 제가 이런 이야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만 아프리카 라이베리아에 미국에 있는 최요한이라는 학생이 봉사하러 갔었습니다. 단기 선교사로. 어느 날 전갈에 쏘였습니다. 밤에 자다가. 아프리카산 전갈에서 거의 죽습니다. 전갈에 쏘이자마자 병원에 달려가도 안 되는데 얘는 밤에 자서 쏘였는데 그냥 잠잤어요. 그 이따 아침에 와서 친구들에게 야 어제 내가 자는데 뭐가 날 딱 그럼 쏘았어. 뭐가 문 것 같았어. 야, 그거 혹시 전갈 아니야? 야, 웃기지 마. 전갈이 무슨 방에 있어. 오후 3시쯤 됐는데 이 학생이 몸이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바쁘다. 오줌을 싸고 똥을 싸고 병원에 데려갔는데 병원에서 전갈에서 늦었다. 안 된다. 받아주진 않았습니다. 우리 병원 전혀 도울 수 없다고. 세 번째 병원에 가서 받아서 입원했는데, 의사 하면 안 돼. 아예 포기했어. 그러니까 이제 좀 이따 심장이 멎었는데, 심폐소생술을 해가지고, 심장이 다 뛰어갔습니다. 뛰기 시작했어. 또 먹고. 근데 문제는 혈압이 푹푹푹 떨어지는 겁니다. 라이베리아에 있는 선교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습니다. 박 목사님, 큰일 났어요. 최요한이가요. 전갈소에 죽어가고 있어요. 제가 최요한에게 선교사님이 얘기했습니다. 내가 그 최요한이고 통화할 수 있느냐고. 야야, 요한아, 박 목사님이야. 전화도, 야, 요한아, 너 내 목소리 들려? 예. 목사님. 지도 자기가 추구하고 있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집이 미국 달라스인데 아버지가 보고 싶다. 어머니가 보고 싶다. 이제 추구하고 있었어요. 내가 전화로 요한에게 야 요한아 내 말 잘 들어봐. 너는 아프리카 산 정갈에 쏘였대. 나는 죽어가고 있대. 근데 네가 정갈의 독을 이기려면 힘이 필요해. 힘이. 내가 오늘 아침에 요한아 이사야 40장을 읽었어. 이사야 40장에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쓰러지고 넘어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달려가도 곤비치 아니하리라. 그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요한아, 나 오늘 아침 이사야 40장을 읽었어. 네가 전갈의 독을 잃으려면 새 힘이 필요해. 근데 40장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고 기록되어 있어.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해. 네가 하나님을 바라봐. 하나님을 앙망해야 돼. 네가 뭐 다 두고 하나님만 바라봐. 그러면 성경에 하나님 약속하시기를 여호와를 앙망하는 새 힘을 주시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반드시 너에게 새 힘을 주실 거야. 네가 하나님께 새 힘을 얻으면 너는 전갈의 독을 이길 수가 있어. 요한아,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야. 알았어. 국제전화가 돼서 5년 전 이야기입니다. 길게 이야기하고 한 10분 동안 설명을 했어요. 요한이가 자기가 좋아하는 아무 방법이 없었습니다. 길이 없었습니다. 이제 요한에게 마지막 하나 남은 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아마 지가 다른 길이 있었다면 병원의 의사가 낫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게 기대를 했었는지 모르고 이 약을 먹으면 정말 쏟아나 그랬다면 그 약을 기대했었는지 모르는데 의사도 죽는다고 자기도 죽어 다 그런 길이 없는데 성경이 요한에게 길이 되었던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요한이가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제 다른 길 없으니까요. 하나님, 하나님, 저에게 버려두면 죽겠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한 시간 좀 잠이 들었어요. 여러분 병원에 가면 그 있지 않습니까? 그 혈압에 뭐 그 EKG인가 뭐 모니터 나타나잖아요. 밥 중인 데서 간호사가 소리를 질러 의사 선생님 이 환자 혈압이 올라가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어요. 그날 아침인데 요한이 그냥 자다가 일어났어요. 형 어째 어딘지 어쩐지 알아. 막 혀가 말려 내가 혀 깨느라고 애를 먹었어. 그랬어? 괜찮아? 어, 괜찮아. 전갈에 물린 그 발이 다 썩었습니다. 발도 치료가 되고요. 11월 첫째 토요일 날 결혼한답니다, 이번.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런 사건들은 내 마음에 큰 믿음을 더해주고요. 힘을 더해주는 거예요. 요한이뿐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는 요한이에게 하나님 말고 다른 방법이 있었다면 그 방법을 선택했을 거예요.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은 막연해 보이고 안 할 것 같고 역사 안 될 것 같고 요래요래 하면 될 거고 요래요래 하면 돈 벌 거고 요래하면 잘할 것 같고 그 자기 방법을 많이 믿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방법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못 따라갑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같지만 늘 하나님을 거스렸어요. 아말렉 진멸하라고 하면 자기 생각 다 제일 좋은 손은 남겨두고 진멸하고 하나님 버림을 입었어요. 다윗 같은 건 자기 방법이 무익하다는 걸 정확히 깨달았어요. 여러분 그냥 막연하게 사는 걸 잘 모릅니다. 성경을 깊이 속에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 마음을 알면 내 마음 속에서 내 생각을 따라서 악으로 추한 걸로 거짓된 걸로 나를 망하는 길로 인도하는 그 어떤 내 속에 성품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걸 보기 전까지 여러분 착한 사람이라고 괜찮은 사람 똑똑한 사람이라고 알았다가 그걸 발견하고 나면 이제 여러분들은 아 내가 왜 안 되지 나 이거 따라가면 안 되는데 망하는데 하지만 그래도 자꾸 안 되는 걸 느낍니다. 둘째 아들이 얼마나 배부르고 싶었겠어요, 돼지우리에서. 얼마나 깨끗해지고 싶었겠어요. 얼마나 따뜻한 아랫목이 그리웠겠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춥게 지내야 하고 더럽게 지내야 하고 배고파야 하고 냄새나고 외로워야 하고. 이제 둘째 아들이 자기 잘한다는 생각이 있을 동안은 절대 아버지 집에 못 돌아갑니다. 오늘 둘째 아들은 이야기합니다. 내 아버지 집엔 양식 풍족한 풍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여러분 성경에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냥 나 좀 악해 뭐 악하지 악해 그렇게 아는 사람 많지만 정말 내 마음속에 악을 보고 느끼면 야, 내 마음에 독사가 들어있구나. 내 마음이 거짓된 생각이, 악한 생각이, 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나를 둘째 아들처럼 돼지우리로 끌어가겠구나. 내가 망하겠구나. 내가 이러던 저주를 받겠구나. 그래서 내가 망했구나. 그걸 깨달을 때가 와요. 여러분 그걸 깨닫게 내가 옳고 내가 잘났던 사람 절대 하나님 안 믿어집니다. 뭐 하나님 살아계신 거야 믿겠지만 하나님이 하신 말씀 뭐 하나님 하셨다 그런 건 믿겠지만 하나님의 길을 내가 갈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 읽으면 잠이 오고 기도하면 공상만 되고 그런 사람은 선을 행하는 자꾸 저 율법을 어기게 되고 내 육신의 욕망을 그렇게 돼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 교회에 얼마나 많이 나왔느냐 연보를 얼마나 했느냐 충성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의 자세가 아버지를 떠나 먼 나라에 가던 그 둘째 아들의 마음과 같으냐 아니면 돌아올 때 내가 진짜 망했다 난 아무것도 못했다 내가 진짜 어리석었다 내가 바보였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 죄를 난 다른 길이 없다 아버지 집에 안 가면 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런 마음을 가졌는 그걸로 신앙이 되고 안 되는 결정되는 거지. 여러분이 뭐 통해하고 뉘우치고 그렇게 되어지는 건 아닙니다. 이번에 우리는 시간시간 여러분 마음의 세계를 배울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도 깊이 들어있는 마음,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던 마음, 그걸 한번 여러분 뒤집어 보세요. 얼마나 추하고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가증되고 얼마나 음란하고 얼마나 더러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 마음 근본이 이렇게 더러운데 어떻게 내가 선을 행할 수가 있습니까? 내 근본이 이렇게 더러운데 내가 어떻게 정말 하나님을 숨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지옥을 가야 저주를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것이 어느 날 눈에 보여지면 그때 여러분이 하려고 하는 모든 짐을 내려놓게 되고 주님의 긍휼을 구하게 되고 주의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 여러분 속에 일하면 참 쉽게 신앙이 됩니다. 게임 중독에 걸린 학생이 게임을 그만해야지 아무리 가보해도 안 되는 것처럼 술주님에게 술 그만 마셔야지 해마다 결심하고 가보해도 안 되고 연초에 금년 원래 꼭 담배 끊는다고 해도 안 되는 것처럼 마약 중독자들이 그런 것처럼 여러분 자신을 정확히 모르면 여러분이 괜찮은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에 훌륭한 마약 중독자가 있었습니다. 자기는 괜찮은 사람이라 절대 마약을 못 끊었습니다. 어느 날 공원에서 썩은 빵을 하나 먹었습니다. 너무 배가 고파서 썩은지도 먹다 보니 썩었는데 썩은 빵을 먹고 난 뒤에 내가 배탈이 나면 어떡하지? 공원 벤치에 막 엎드려 배를 움켜쥐고 고통할 때 누가 나를 병원에 데려다 줄 사람이 있겠어? 내가 죽으면 누가 나를 묻어줄 사람이 있겠어? 그때 처음으로 자기 자신의 모양을 발견했습니다. 그때는 쉽게 마약을 끊고 지금은 참 밝은 삶을 사는 청년이 됐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죄로 끌고 가는 사탄의 힘보다 약하기 때문에 아무리 각오를 해도 사탄이 끌면 죄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밀가루로 타라고 너를 충고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믿는 사람은 사탄의 손에 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기간 동안에 마음의 세계를 배우셔서 오늘 그냥 신앙에서 내 마음을 자세히 보면서 내 마음이 과연 착한지 선한지 보시고 아, 이 마음 가지고는 신앙이 안 된다 그랬구나. 그래서 이번 정말 참 마음의 세계를 배워서 마음이 성경 말씀이 원하는 그 방향으로 흘러가면 너무 쉽게 신앙이 되고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재환의 길이 났던 것처럼 둘째 아들이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아버지 아들이 그런 간다고 치면 그 이야기 딱 할 때 자기 진짜를 뉘우칠 때 바로 제일 좋은 옷을 입히게 되고 신발을 신고 가락지 끼고 산진수환 잡고 너무 행복한 날이 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날 때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틀림없이 망하고 틀림없이 비참해지고 돌아올 때 마음과 틀림없이 영광스럽고 복된 삶을 삽니다. 이제 여러분의 마음을 저울에 놓고 달아보고 재보고 더듬어 보면서 마음의 자세를 알아서 하나님 원하는 성경이 원하는 그 위치에다 마음을 옮겨놓으면 그러면 삶은 저절로 좋아지고 삶은 저절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이란 복을 받는 둘째 아들같이 집에 돌아올 때같이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바쁘시더라도 차근차근 마음의 세계를 이야기할 테니까 꼭 아침 전에 참석해 주시고 혹시 직장이 때 바빠 못 오는 분들은 꼭 부탁 테이프를 사서 들으시고 이번엔 여러분 똑같은 마음으로 성경이 원하는 그쪽으로 마음이 이끌려가서 정말 아버지 앞에 복을 받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